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며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시각을 넓혀가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 그 뉴스의 장을 열며 영적인 눈을 떠봅니다. 먼저 간추린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맞는 7월 1일을 앞두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드라마와 영화들이 제작되는 등 홍색 캠페인이 곳곳에서 벌어지자 도리어 사회 불만이 표출되고 그 표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주택 강제 철거에 반대하다 구속된 양심적인 관리의 사망에 반발해 주민 2천여 명이 4일째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하는가 하면 지방의 시청에 사제 폭탄이 터지는 등 반공권력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드나 세슘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지하수에서 처음으로 검출돼 일본 열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고 MBN 경제 뉴스가 밝혔습니다. 원전 부진의 토양에서 스트론튬이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은 처음이며 특히 바닷물에서는 법정 최대 허용치보다 240배 이상 많은 스트론튬이 나와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은 스트론튬이 뼈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어패류에 대한 영향 등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은 시사뉴스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한국의 고엽제 매몰 의혹이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 한 곳에서 주한미군기지 전역의 환경오염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 세계일보 사회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미군기지가 있는 14개의 시와 군기지 주변에 지하수와 토양을 채취하여 다이옥신 등 여러 독소들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시사뉴스 심층 분석 시간에는 요즘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고엽제에 대해서 고엽제, 그 독을 파헤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아무리 미국 정부와 한국 관계 당국이 은폐하려고 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 국민들이 하찮은 문제쯤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고엽제 문제. 그러나 이 문제는 한 국가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경북 칠곡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매립됐다는 소식이 폭로된 때는 지난 5월 16일 미국의 한 지역 방송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19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미국 관계 당국은 고엽제 한국 매립 사실을 폭로한 퇴역 미군,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하우스 씨와 버지니아에 사는 트래비스 씨 두 명을 면접하기 위해 대령 두 명을 급파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역사의 영영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KBS에서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최규식 특파원이 지난 78년 경북 외관 캠프 캐롤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로버트 트래비스 씨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인터뷰에서 전 주한민군 미군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트래비스 씨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초록색 통에는 오렌지색 줄무늬가 있었고 거기에는 1967년, 1968년 베트남 공화국 화학물질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 운전병이었던 분대장이 고엽제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저 그것이 농약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250여 개의 드럼통들을 부대 안 헬기장 안에 있는 좁고 긴 구덩이에 묻는 작업은 3, 4일간 계속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하우스 씨는 중장비로 땅을 팠고 나는 드럼통을 트럭으로 갖다 날랐으며 작업 마지막 날에는 드럼통을 실었던 트레일러까지 구덩이에 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면 트레일러가 묻힌 곳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바로 그곳이 고엽제를 묻은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고엽제는 이렇게 한국 땅에 뿌려지고 심어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네, 여기서 해설위원들의 해설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강병국 목사님.
예, 우선 이 고엽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고엽제는 말이죠. 1960년도부터 1971년도 10년이 지나도록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살포한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옛날에 그 베트콩들은 밀림 정글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거기서 또 농작물을 거두어서 또 먹고 있고 또 은둔지가 깊은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은둔지에 가지 못하도록 또 그들의 그 농산물을 먹으면서 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 정글지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뿌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월남 그 나라 전체 약 15%의 그 지역에 해당되는 약 60만 그 에이커의 그 광범위한 지역에 말이죠. 약 2천만 리터의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말이죠. 이 그 양의 한 80% 정도에 해당되는 1600만 리터 정도의 고엽제를 한국 전쟁 때 한국에 와서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이제 발견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엽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만든 약품의 독극물 가운데서 가장 극악한 그런 독극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엽제 속에는 이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다이옥신이 들어있는데, 이 다이옥신은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근데 이 다이옥신은 원래 고엽제를 만들 때 일부러 넣은 것은 아닌데, 고엽제를 만들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화학적으로 생성돼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고엽제를 만들었을 때도 그 당사자들은 처음엔 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가, 우리 잠깐 좀 살펴볼까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 치사량이 말이죠. 0.15g만 쳐도 그것이 청산가리. 청산가리, 그러니까 칼륨 사이니드라고 하잖아요. 이 청산가리의 1만 배. 여러분, 청산가리 먹으면 죽죠. 그리고 비소.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독극물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고엽제가 이렇게 정말 나쁜 것이구나. 따라서 이 다이옥신이 1g이면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월남뿐만 아니라 한국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분해되지 않을 뿐더러 용해되지 않아서 인체에 극히 적은 양이 흡수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속 체내에 깊이 들어가서 축적되어서 10년, 25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암이나 아니면 다른 병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또 신경계 손상, 또 기형 유발, 또 독성 유전 등의 각종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트남에서 말이죠. 이 고엽제를 뿌릴 때 많은 사람들은 아, 저걸 맞으면 목이 안 물린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과 사람들이 말이죠. 아, 비행기로 살포할 때 막 따라가면서 그걸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보고하거나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요, 그만큼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또한 양심적으로 무뎌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죠. 또 부대 주변에서 제초 작업을 하는 병사들은 말이죠. 고엽제 가루를 철모에 담아서 맨손으로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전 기간 중에는 말이죠. 흐르는 물을 그저 수통에 담아서 고엽제가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수통에 담아서 소독약 몇 알만 이제 뿌린 채, 아니, 넣은 채 그냥 많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남전에 참전한 그런 이제 군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고엽제를 마셔서 몸에 촉촉하고 돌아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약한 다역시는 말이죠. 우리 참전 용사들의 눈과 코와 입과 피부 등을 통해서 아무런 물론 여과 없이 들어와서 많은 질병을 유발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후유증으로 이유도 모른 채 난 왜 이렇게 신경통이 생기고 왜 이렇게 류마티스가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또 내장에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고서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점점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로 회유해도 더 이상 이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가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더 이상 정치가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도 정치가들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정말 살기에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회가 됩니까? 그 사회는 정말로 서로 서로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불신하면서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를 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번 해설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엽제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심각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6월 13일 뷰스앤 뉴스 기사에 따르면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총 탄화수소라고 불리는 TPH가 기준치의 94배나 검출되고 군산 미군기지에서도 기준치를 크게 넘는 13배가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발암물질들이 농수로로 흘러갔다는 미국 공군 논문이 발굴되어서 주한미군기지 오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엽제가 농수로로까지 흘러갔다니 정말 심각하죠. 그런데 이 사실은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가 지난 1997년 12월 미 공군대학에 제출된 321쪽 분량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굴해냄으로써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의 유해 폐기물 지역 복구 문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미 공군에 근무했던 에드윈 오시바 대위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회 안에도 고엽제가 묻혀 있습니다. 오래전에 마귀가 교회 안에 고엽제를 묻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서서히 스며져 나오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촉하는 사람마다 영적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 안에 묻혀져 있는 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은 잘못된 신유 은사입니다. 이 독에 건드리는 사람마다, 이 독에 감염되는 사람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는 교인이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파교회 사역자들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면은 죽어가던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신유 은사만큼 거짓과 과장이 팽배한 그런 영역은 없을 것입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이 신유 은사에 대한 그런 부흥 집회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런 그 집회의 대표적인 그 전형적인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지금 애리조나주에서 이 프로를 시청하고 있는 분 중에 폐암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셔서 당신을 고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았습니다. 오레곤주에 있는 한 자매님도 지금 막 자궁암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한 남자는 40년 동안 무릎이 아파서 고생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미국과 한국 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서점을 가보면은요, 상위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대부분이 신유 은사와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이렇게 신유 은사가 기독교를 점령하면서 기독교 안에는 말씀이 없어지고 체험만이 남아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몇 년 전 신유 은사 집회에 어떤 그 다리를 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해서 안수를 받고 다리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신문에서 그 사실을 크게 보도한 적이 있죠. 그런데 세월이 얼마 지나간 후에 그분이 다시 교회에 나왔는데 다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당연히 가서 아니 집사님 다리가 치유받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다시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텐데 아무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불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코미디 같은 신유 은사들이 이 교회를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란 무슨 뜻입니까? 은사, 신유 은사 할 때 그 은사란 왕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왕이 주는 것입니다. 신하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원칙을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가게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은사를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신유 은사가 이런 것과는 얼마나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과 은사를 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참된 신유의 은사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기독교와 또 한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독을 파헤치는 확실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7일 미국의 The Science지는 고엽제의 대명사인 에이전트 오렌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고엽제는 호르몬 유사 구조로 식물 성장을 방해하고 그 부산물 다이옥신은 동물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 총 7가지 제초제를 썼다. 이 물질을 담은 드럼통의 띠 색깔로 구분했기 때문에 무지개 제초제로 불린다. 이 중 최근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까 해설위원이신 강병국 목사님께서도 그 고엽제의 해로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죠. 그 에이전트 오렌지에는 24D라는 성분과 245T라는 성분이 반반씩 섞여 있는데 이 두 분자는 모두 식물의 성장 호르몬인 옥신이라는 그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의 농도가 아주 높으면은 오히려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 식물의 잎이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초제가 어떻게 인간에게 해를 끼칠까요? 원래 이 물질들은 동물에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245T를 합성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TCD 다이옥신입니다. 이 TCD 다이옥신은 동물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죠. 아까 설명도 들으셨지만 이 TCD 다이옥신은 동물의 세포 안에 있는 AH 수용체 분자에 달라붙어서 암이나 내분비계 교란 같은 고엽제 후유증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AH 수용체에는 태아의 발생 과정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에이전트 오렌지가 뿌려지는 동안 베트남에서 15만에서 50만 명의 기형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제초제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 고엽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한국의 녹색연합은 도내 민간인 통제선 지역, 즉 DMZ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민간인이 비무장지대 내 고엽제 살포 작업에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작업은 보호 장비 없이 맨손으로 진행됐으며 작업 참가자들은 그것이 고엽제인 줄도 모른 채 단순 제초제라는 말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고엽제를 살포한 후유증으로 천식과 피부병을 앓고 있지만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강원도 철원군 DMZ 지역에 사는 주민 77세 김모 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0년 동안 원인도 모른 채 고통스러워서 농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70년대 말 DMZ에 근무한 미 참전용사단체 대변인 에이퍼슨 씨는 자신이 17살이었던 DMZ 근무 당시 에이전트 오렌지를 비롯한 각종 고엽제에 노출돼 신경질환, 두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시력 저하, 위장 장애, 말초 신경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참 측은해지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해설위원들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목사님의 해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기심입니다.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심이었습니다. 교만, 이기심, 이것은 마귀가 생기는 근본 이유였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타락할 때 왜 그랬습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 이기심의 충동을 그가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있는 오랜 기간을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고엽제 독극물. 이것은 결국엔 전쟁의 부산물인데 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기심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하도록 하기에 안전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해를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또 예수 믿음,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그것이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안에 고유업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연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주제 찬양으로서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내용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는 것이 그 세미나와 그 집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락밴드를 이용했고 희한한 조명을 사용했으며 몸을 흔들고 그리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는 내용의 집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교회 속에 깊이 독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속에 세상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세상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하나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세상에 대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는 대신에 우리는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들이 올바로 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핍박받을 일도 없고 늘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이 세상을 참 슬프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것은 거짓 지도자입니다.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멸망당하고 남들을 또 멸망시키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거짓 목회자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동정을 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혹당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동정을 표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미혹당한 영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또 거짓과 오류와 귀신의 영들이 교회 속에 있을 것을 수없이 경고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심하게 비판했고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가 다른 유대인들의 죄보다 더 커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단순히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인도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기만이 죽는, 잘못된 지도자는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목회자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시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라고 말들을 하죠. 우리가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이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지금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을 갖다 놓고 사도 바울의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화를 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보다 칭찬하면서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오늘날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배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복 많이 받고 부자가 된다고 하면은 성경을 덮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엽제 독을 파헤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독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미국 당국이 이렇게 제초제를 뿌린 이유는 적을 잘 보기 위해서 모든 풀을 다 없애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웃지 못할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을 파괴하는 이기심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